오늘 저는 국률을 넘어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욥기는 저에게도 참 어렵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욥기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욥기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이 고난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죠. 오히려 욥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욥기에서 찾으려고 할까요? 아무리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아도 욥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비교해도 이 욥이 당한 고난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이죠. 그런데 욥은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고 이후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기에 욥기에는 이 고난에 대한 답과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선과 기대감으로 욥기를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큰 혼란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욥기가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죠. 결코 우리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욥기는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 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혹시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본질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을 하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이 고난에 대한 답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욥기 1장 1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욥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욥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할까요? 선하고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은 이 고난을 마주하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보죠. 그리고 기억나는 모든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죠.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반응은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고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들이죠. 이 정도 고난을 당할 이 우리 죄를 짓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억울할 수는 있어도 우리 스스로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욥의 세 친구도 그리고 우리도 알기에 욥에게 적용을 합니다. 욥에게는 분명 자신도 모르는 아주 깊숙이 감추어진 죄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없는 의인에게 고난을 줄수 있는가? 만약 이러한 전제가 무너진다면 우리도 욥처럼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로우신가 질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의 고난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마주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며 공의로우십니까? 이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나님에게 답을 달라고 해서 혹여라도 그 답을 듣는다 하여도 우리는 그 답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욥기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욥의 고난을 이해하고 싶었고 친구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욥을 찾아와서 7일 밤낮을 함께 있어주며 함께 울었죠. 그는 욥에 대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의 탄식을 듣고 이 긍휼의 마음이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왜 욥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주장은 맞는 주장일까요? 틀린 주장일까요? 맞는 주장입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에 욥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지 않으시며 불의하신 분인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욥의 말을 들은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하심을 변호하면서 이 욥이 당한 고난에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말하죠.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엘리바스는 예전에 욥, 너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권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어. 엘리바스는 아직 욥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일어설 수 있다고 말을 하죠.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이미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줍니다.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일곱 아들과 세 딸의 죽음이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죠. 본문 12절부터 21절까지는 개인적으로 겪은 이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을 하면서 욥에게 적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인류의 원죄에 대한 결과를 말하면서 엘리바스의 이 주장대로라면 우리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고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누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엘리바스 자신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말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 교만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팩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팩트폭력.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듣는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지금 엘리바스의 이 주장은 욥을 향한 위로나 조언이 아닌 욥의 고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폭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고난은 지금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이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엘리바스의 교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엘리바스를 통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다가가서 위로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엘리바스 그도 처음에는 긍휼의 이 마음으로 욥을 찾아가서 위로를 했죠. 하지만 그의 종교적인 교만함과 편협한 이 사고는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고난을 만난 형제 자매들을 위로해야 할까요? 이 긍휼의 마음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받게 하셨는데 그 고난에 받게 하신 이유가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고 위로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저에게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의 아들 예수는 그렇다면 무슨 죄가 있어서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에 죽음의 고난을 받아야 했냐? 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에게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헤아리기 어려운 신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욥의 고난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기도 하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위로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며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